이제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하면서요, 내가 이 복음서를 처음 읽는다. 너무 익숙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몰라서 처음부터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절 한절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느리네요. 다섯 번째인데 이제 14절, 15절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공생에 대한 마가복음의 기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까지 지난주에 봤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리고 오늘 14절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는 학자들의 연구의 대략적인 합의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래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요한복음이에요. 4장까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 혼인 잔치 비롯해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서는 건너뛰어서 갈릴리 사역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일일이 다 적자면 어떠한 양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양이겠지만 이 주제에 맞춰서 선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부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정리하기를 이제 그 이 사이에 있는 1년 유대 지역은 1차 혹은 초대 유대 사역 기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갈릴리 사역, 1차 갈릴리 사역에서 9장까지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 지역을 건너뛰고 갈릴리 지역으로 곧바로 들어갔을까?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즉 갈릴리 사람으로 자라난 거죠. 저에게 가끔 이제 고향을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양주에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는데 실제로 자라기는 만 두 살 때부터 그 옆에는 의정부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오 하면 머릿속에서 태어난 곳을 말해야 할지 자라난 곳을 말해야 할지 태어난 곳은 우리 주님 유다 베들레헴이신데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저는 양주서 양 태어났지만 어디 사람입니까? 하면 저 의정부 사람입니다. 이럴지 양주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나 또 그분 거기 가서는 고향이 양주입니다 이렇게 하죠.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으로 나선다면 의정부에서 나서면 의정부 출신이라는 걸 자랐다는 걸 강조하고 양주 간다면 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구원 계획에 이미 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수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는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 중에 한 단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분의 하시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메시아이신데 출신지가 갈릴리래요. 에이, 말도 안 돼.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 갈릴리, 절대로 그곳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선지 더구나 선지자는 날 수가 없다는 생각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그곳은 이제 멸시천대의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하셨다. 복음의 중심지. 그런데 그곳은 왕궁에 있는 이름난 곳이 아니고 사람들 누구나 하찮게 여기는 더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북부지역에 변방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유다 땅 중에서 아니 그 실제로는 유다로 들어온 건 나중인데요. 하여튼가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정반대가 되는 곳으로 이해되는 그곳에서 자라나셨고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 순환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곧바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중간 생략하고 서론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그쪽 지역만 맡아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바. 이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갈릴리 사람들도 분노하고 있었죠. 이복 동생의 아내이면서 또 촌수로는 자신의 조카 딸인데 거기와 결혼을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통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누구도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거예요. 폭군이기 때문에 비위를 거스렸다가는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그렇죠? 어찌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 그 말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잘못됐다. 분명히 잘못됐다. 그랬더니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이 조금 더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했는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악한 일을 추가한 것이 요한을 오게 가두었다.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갈릴리 체포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인 메시아 구원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죠. 그가 철저한 회개 운동, 세례 운동을 베풀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앞서서 준비를 해 놓은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의로운 자가 불의한 세상에서 참으로 선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한정흠 없인 우리 주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앞길을 미리 예비하였던 것이다. 선구자로서는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완벽하게 그의 사명을 마친 것이다. 그의 사명을 마치게 되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실 바로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안에서도 이제 좀 넓죠? 주로 본부로 삼으신 지역은 가버나움이다. 우리 주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본부는 가버나움에 있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 갈릴리 지역을 간략하게 역사를 들춰보겠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이제 그 정복 후에 다 이쪽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이 분배를 받은 북쪽 지역 땅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보게 되면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 재료를, 건축 자재를 두로에서 이제 공급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두로왕 히람에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선물로 드리죠. 히람 왕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사이 근처에 왔고요. 선물로 받았으니까 선물 받은 걸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둘러봤는데 영 성에 안 차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재산 많은 솔로몬 왕이 이 카스건한테 이 정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가불, 히카즈카, 쓸모없는 메마론 이 땅입니다. 가불.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건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에 개뿔이라고 있거든요. 개뿔 가지고 많이 쓰는데 실제 뭔가 사연을 찾아봤더니 이런 뜻입니다. 별 볼일 없고 하찮은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속되게 이르는 말. 뜻은 똑같아요. 가불, 개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람어 가불이 우리말 개뿔이 되게 전혀 아닙니다. 뜻은 같아요. 아, 가불 하면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썼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갈릴리 지역 그렇게 비옥한 땅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선물로 줬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선물로 주면 그 중에 제일 나쁜 거 주겠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은 거 골라줬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들 정도의 그러한 지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주전한 1000년경이죠. 솔로몬 시대니까. 이제 그로부터 300년 정도 후에 결국 북왕국 지역이니까 망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에서 3세의 멸망을 당하고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기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심으렀는 거죠. 그 후에 거의 한 600년, 700년 동안 계속해서 아수르 다음에 누가요?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누가요? 바사. 바사 다음에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냐. 또 이집트에서도 세력이 커지면서 또 공격을 해오고 그 위쪽에 있는 수리아에서도 오고 나중에는 로마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침략해서 뭐가 바뀌어요? 주둔군이 바뀌죠. 주둔군 바뀔 때마다 뭐가 들어옵니까? 그 땅의 문화, 그 특별히 군인들이 많이 가는 게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군인들이, 요즘 군인들 아니고 옛날 군인들, 미신이 횡행합니다. 많은 정복 지역에 그 군인들이 믿는 우상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막 혼합되고 유대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종해서는 안 될 그런 완전히 타락한 그런 땅, 영적으로는 황폐한 버림받은 땅,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족속들이 땅이 돼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다른 나라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령이 되면서 하나의 지역으로 같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도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도 사마리아를 또 천대하는 거예요. 더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절대로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런 지역, 이 천대받는 지역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버림받은 땅, 늘 지배자들이 바뀔 때마다 가장 순환받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과 15절은 9장까지 이어지는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의 서문으로 볼 수 있고 학자들의 입장이 둘로 나뉩니다. 서문이다. 또한 쪽에서는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설교에 쪼리고 쪼려서 딱 요것만 남긴다면 그 개요, 바로 요거다. 개요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둘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으로 보아도 좋고 그리고 전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모든 사역의 핵심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헬라어로 해석하자면은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의, 우리말로 해석한 의, 소유격이 문제인데요. 이거를 주격 소유격으로 보느냐, 목적도 소유격으로, 이건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즉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냐,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냐, 영어의 오브에 있어서도 그 용법이 나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내용 누구에게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부터 오고 그 내용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말로 요약한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소식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소식,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1강에서 한번 정리했습니다만 오늘의 문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그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러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이룰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말은 이거고요. 예수님까지. 그 위에 신약의 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죠.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온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의 세속의 권력으로부터 무력으로부터의 자유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15절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핵심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으니. 그래서 15절은 두 개의 선언과 두 개의 명령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다 하는 것이죠. 때가 찼다. 그 당시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때가 왔다. 복음의 때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때는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 잘 배운 대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 카이로스입니다. 1분, 2분, 3분 하는 1시간, 2시간 크로노스가 아닌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 그 시기, 카이로스, 그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로 진입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도래한 것이다. 다가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때, 메시아가 오는 그 때, 그 결정적인 때,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때가 이르매, 그 때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방 갈릴리 천대받는 그 땅, 그곳에서 우리 주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때가 왔는데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치는 그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고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때가 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 뻔히 알고 있는 것 같은 그 단어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당시의 백성들이 들었던 것은 전혀 다르다. 그 당시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물리쳐내고 유다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온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3요소는 주권, 국민, 영토이지요.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국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택함받은 백성,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이제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의 역사, 확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세속 왕국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로서부터 구원을 받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로마의 권세에서 건져내사가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충만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그 통치하시는 그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시제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시제이죠. 현재적이고 또 미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다. 마가복음 16장 28절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온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습니다.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미 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고 주님이 계시기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미 땅에 심겨졌고 자라나고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눈으로는 볼 수 없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역하신다고 공격할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왜?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는 곳, 그들이 있는 영역,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우주적으로 눈에 보이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승리의 찬가를 외쳤던 사단은 결박당하여서 이제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발악을 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만 결국은 완전히 영원히 파멸할 것이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 오시면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단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D-Day와 V-Day라는 결정적인 작전을 행할 그날 그리고 최후 승리의 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긴장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미 시작되었고 도도한 승리의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그날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깨어서 주의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작전에 참여할 병사들처럼 혹시 스케이팅 보셨나요? 제가 머리를 깎으러 미용실에 갔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하더라고요. 근데 미용사의 눈이 살짝 화면을 향해 가길래 제가 점잖은 목사 아닙니까? 그럼 잠시 보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례가 안 되니까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요. 제 의자를 그리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야 이거 이렇게 속마음을 다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렵구나. 저를 볼 의향이 없었는데 귀는 쫑긋했지만 보는데요. 이게 그 이전에 조금씩 나오거든요. 하다가 부정출발 보셨어요? 하는 거 보셨어요? 땅 하기 전에 준비했다가 땅 하기 전에 땅 하려고 하는데 팔이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부정 다시. 어떤 선수는요? 너무 긴장을 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자기 날이 얼음을 찍어가지고 출발하자마자 넘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긴장 중에서 그 예의 하나로 기다리고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는데 땅소리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짧은 시간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질 그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질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후 승리의 때 아마겟돈 전쟁을 마치고 최후 승리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를 향해서 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들어와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린 들어와 있죠? 들어가고 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회개하면은 우리말에서는 부정적인 뜻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신의 허물관리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정결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매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방향 정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 옆으로 좀 나가고 있군 다시 가다 보니 이것을 매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회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죄로부터 돌아서라 그리고 삶을 바꿔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만은 반쪽 삶을 바꾸는 것. 단순히 윤리적인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그 나라의 승리와 기쁨에 참여할 유일한 길은 오직 회개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지금 가던 것처럼 세상을 쫓아서 계속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지닌 의미입니다. 이 회개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는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성자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죄로부터 돌아서고 복음을 믿는 것.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성경의 믿음이란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라, 믿으라 모두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법적인 부분이 중요한데요. 계속 반복해서 이런 뜻입니다.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파가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울고 불고 회개할 필요 없다. 구원파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돌아보고 점점 빗나간 것은 없는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는데요. 눈이 이만큼 0.01mm만 틀어져도요. 표적으로 가지 않고 산 넘어서 목장으로 날아가서 소 200마리 잡습니다. 그런 사고 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적을 딱 맞추고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씩 빗나가게 돼 있어요. 5차 수정. 조금씩 돌아보고 수정하고 누구께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매일 반복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고 날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중적인 존재이다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적용점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데, 성자이신데 하나님의 때를 30년 동안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때를 따라서 일을 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때를 따라 일하신다. 성경엔 계속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진정한 지혜, 그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때가 있나니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때를 앞서서도 안 되고 때를 놓쳐서도 안 되는 것,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본 것처럼 그러므로 날마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주 되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회개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의 삶. 이 꾸준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완벽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백성,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도 완전히 이룰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맛은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그림자이기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 힘들더라도 비록 완전하지 않기에 절망할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해 나가게 하시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불완전한 우리를 추스리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그 나라 이루시는 그 완전한 날 우리 함께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서로 다독이고 격려하고 힘을 내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마귀와 맞서서 열심히 분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누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